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의 믿음도 같은 믿음을 여러 삶 속에서 증거하셨음을 여러 모세의 삶에서 또한 사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4절에서 28절에 모세가 증거한 믿음을 알려주셨죠.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모세의 삶을 주장한 원리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모세의 모든 삶에 여러 면, 모든 면을 다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증거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모세가 두었던 믿음의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실체를 미리 바라보고 붙들고 소유하고 증거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붙들었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랐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현실, 즉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약속의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실체로 소유하고 그 삶에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그저 그림자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실체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저 실체가 없는, 그렇죠?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림자에만 속해 살았던 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고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것을 소유하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렇죠? 죄인은 항상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붙들고 그림자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림자는 뭐죠? 구약은 실체를 그림자로 어떻게 드러나고 증거하게 하셨죠? 이 땅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즉,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 현실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 실체가 없는 믿음, 즉,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알려주시는 모든 믿음을 증거한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그림자에만 머물렀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체를 붙들었다는 자입니다. 자들이라는 거죠. 즉,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왕국. 따라서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은 실체가 있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과 천국에 있고 이를 복음 말씀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세상을 쫓아가냐는 거죠.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믿음을 무엇으로 알려주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알려주십니다. 29절에 보면 다시 읽으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먼저 보면 분명히 모세의 믿음에 관한 거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시죠? 믿음으로 저희가. 저희. 여기서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They. 즉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보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대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과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나요? 여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출애굽기 14장. 예,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마침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로 들어가는데 곧 광야에 가자마자 큰 장벽을 만나죠. 즉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딴 길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바로왕.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다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모습이 처음부터 나중에 40년 후에 끝까지 가요.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느냐? 차라리 애굽 백성으로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영광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참 기적을 보고 믿고 뭐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안 믿어요. 그게 믿는 게 아니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에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섬기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서 다 잘 되게 해줘야 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첫 번째 문제를 만나자마자 그런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을 안 주면 버립니다. 여기에 무슨 믿음이 보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죠. 그 뒤에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죠. 앞에 홍해바다, 또 뒤에 애굽의 군대. 그런데 모세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으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눈을 좀 돌리라는 거예요. 제발. 목이 곱고 마음이 딱딱해서 그냥 온통 하나님은 안 보고 앞에 홍해바다와 뒤에 애굽 군대만 본다는 거죠. 그게 죄인들입니다. 그게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눈을 돌려 너희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이죠. 누가 싸우실 것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 가만히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 들고 설쳤죠. 애굽 군대와 홍해의 벽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이 세상에 문제들이 뭐 얼마나 크고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한 구원이니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분이 끝까지 이룰 것이다. 좀 바라봐라 가만히.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으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같은 믿음에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지만 모세처럼 믿음으로 행한 자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오죠. 누구하고 누구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뭐 광해에서 다 죽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바라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현실, 그 실체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증거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지키셔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소유하고 증거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정탐꾼 보낼 때도 이 둘만 우리가 가서 얻자라고 고백하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들은 광야 여정을 달려갔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첫 세대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자에 머무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저 그 자기들이 처한 현실에서 잘 되기만을 원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원했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림자에 머무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실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천국.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뭐 더 나아가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저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처음에 이 29절도 모세의 믿음 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을 이해할 때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즉, 언약의 대표 원리라는 거죠. 저 대표 원리. 옛 언약과 옛 언약 백성들의 대표와 중보자는 누구였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 구원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갈 때에도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그 길을 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대표와 중보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와 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한 백성으로 한 몸으로 여겨주셔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대표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하고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새 언약의 대표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속하였겠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로 받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옛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모세에게 속한 현실은 한계가 있었죠. 비록 홍해는 건넙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중보자요 대표인 모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는 완전한 언약 대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였다는 거죠. 실체는 누구에게 속하여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분에게 속하여야 천국으로의 참 출애굽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희가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비록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해 다 멸망을 당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언약 대표와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께 속하여 우리도 세례를 받고 광야 여정을 지나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대표로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죠. 모세에게 속한 내전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언약 대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모세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저희가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모세의 믿음에 참여되는 이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교회의 모습, 믿음으로 예수님께 참여되는, 예수님의 믿음에 참여되는 그 모습을 가리킨 예표와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삶의 믿음으로 참여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기업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대표가 이루셨으면 그 대표에게 속한 백성들이 이룬 겁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모세가? 그건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언약과 예언약의 중보자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림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여 천국에는 들어가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자체에도 그 믿음이 가르친 실체의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그저 어려운 장벽을 뚫고 나갔다,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주셨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보면 그림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만 보기 원했죠. 와, 우리 앞에 홍해 바다의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또 나아갔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걸로. 그거는 또 그림자에만 머무르는 거죠. 이것이 가르친 참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현실. 어떤 걸까요?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홍해 바다의 물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모습이죠? 땅이 올라오고 드러나고 그 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며 구원을 받는 사건이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러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다에서 육지가 나오고 땅이 나오는 모습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바로 첫 번째 창조 사건입니다. 그렇죠? 첫 창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창조의 셋째 날을 보면 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렇죠? 온 세상이 물과 바다로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땅이 올라오라 하셔서 땅이, 육지가 나오게 되는 사건.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창조 사건을 보면은요, 창조의 6일을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죠. 처음 3일은 이제 공허와 혼돈과 어둠에서 질서를 잡으시는 모습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킹덤, 왕국을 세우시는 모습이고, 나머지 3일은 그 세우신 왕국의 왕들을 세우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온 세상이 물과 바다로 덮여 있었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혼돈과 무질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물과 바다를 항상 뭐하고 연결시키시냐 하면 죄와 심판의 상태로 연결을 시키시죠. 그래서 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다시 바다가 없고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죄나 심판의 현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보면 물은 죽음과 죄와 심판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보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죽음과 심판 앞에, 다시 말하면 혼돈과 무질서 앞에 놓여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땅이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현실이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첫 창조의 사건과 연결되는 모습이 또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방금 보신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 영광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다가 뒤에 있는 애굽 진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이 구름과 흑암으로 덮이게 되고 이스라엘의 진은 광명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죠. 잘 보면 애굽에는 흑암, 이스라엘은 광명,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첫 창조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창조의 패턴이지만 구원과 연결이 되죠. 구원받을 백성은 빛으로, 심판받을 백성은 어둠으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를 빛과 어둠으로 구별하시며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가득 찬 홍해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되는 창조의 첫 3일과 같은 모습이 출애굽 구원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을 보세요. 그 14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어떻게 갈라지냐 하면은요, 바람이 불어와요. 동편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물을 계속 가르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람, 이제 감이 잡히시죠.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루하라는 히브리어예요. 뭐라고 번역이 되죠? 그 앞 창조 사건에 가보면 창조에도 첫 창조 사건에도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신 할 때 신, spirit 혹은 성령님으로 번역되는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창조 사역을 이루셨고 그분이 물과 바다로 뒤덮인 세상에서 땅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출애굽 구원에서 동편으로부터 홍해바다를 갈라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동편에서부터 이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은 나중에 성전과 성막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들어와 오시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창조의 패턴이에요. 창조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같은 패턴이지만 첫 창조 사건의 패턴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새 창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창조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창조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예수님이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해 첫 창조를 보여주신다고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 구원에 믿음으로 참여하며 홍해를 건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창조 구원을 받는데 홍해 앞에 있던 또 다른 편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 그들의 현실은 어땠나요? 그들은 여전히 어둠과 공허와 혼돈으로 돌아갑니다. 희한하죠. 출애굽기 그 14장 24절 25절 보시겠어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까도 보았지만 애굽의 군대의 지내는 여전히 흑암. 어둠이 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즉 혼돈 가운데 있게 하셔서 서로 싸워서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잠겨서 다 멸망을 당해요. 창조의 역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공허와 혼돈과 어둠으로 돌아가는 역행이 일어나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느냐? 오늘 본문 29절 뒷부분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즉 구약으로 따지면 모세에게 속하지 못하여 모세가 그들의 언약 대표가 아닌 자들, 그래서 모세의 믿음에도 참여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죽어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홍해를 건너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결국 새 창조를 거스려 역행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실체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새 창조 구원에 있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며 믿음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새 창조 구원의 현실을 예표와 그림자로 증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루신 실체의 현실을 믿음으로 새 창조 구원을 누리게 된 거죠. 결국 이 홍해 사건이 가르쳤던 실체가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주시냐면 사도 바울이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예, 신약에 274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났는데 홍해를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홍해를 지났냐면 모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믿음 때문에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를 건넜고, 그것은 단지 바다를 건넌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세례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직 모세에게 속하여 받은 세례. 여전히 옛언약의 대표와 중보자에게서 속하여 받은 세례였기 때문에 완전한 참 실체의 세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림자의 세례. 그러나 믿음으로 참 실체를 증거한 세례였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 세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표와 인입니다. 즉, 이 세상에 속한 죄인 된 것에서 죽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종된 삶에서 죽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사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약속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 세례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에만 머물러서는 완전한 기업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모세가 가르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즉,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천국 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며 믿음으로 증거해야 했던 세례의 실체였습니다. 이 세례는 오직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야만,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셔야만 효력이 있는 세례입니다. 바로 그 세례가 가르친 현실이 새 창조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 구원의 표와 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죠?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며 새로운 창조함을 받는 모습.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홍해바다를 예수님도 지나십니다. 그런데 홍해바다에 빠져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홍해바다에서 땅이 올라오듯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사는 길을 다시 내어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의 완전한 순종과 부활로서 우리의 새 창조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죄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심판이 가리키는, 심판을 가리키는 그 바다에 빠져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빛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살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님이 인치시고 우리의 현실로 누리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백성들과 함께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가르친 참 실체였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의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여 천국 기업까지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들로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 그림자에 머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실체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천국 기업을 또한 온전히 누리기 위해 인내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그림자에만 머무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그들이 그림자에만 머무르고자 하니까 그들의 삶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체는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주시면 와 우리 임금님이 오셨다 우리 왕이시다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그러나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즉시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애굽 왕 섬기자. 그 즉시 유대인들 세상 안 준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림자에 머무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며 무사히 천국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즉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천국이 이깁니다. 그림자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루실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붙드시고 천국을 소망하시며 끝까지 인내로서 실체만 붙드는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과 같이 그림자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을 실체로 소유하고 누리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어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끝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가만히 잠잠히 바라보고 믿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